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셔서 저희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기회와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시간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드릴 때 저희들을 더욱더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가져서 또한 계속해서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고 돌보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을 수 있다면은 그 누가복음 19장을 가보시고요. 왜냐하면 18장도 봐야 되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다 찾으셨죠?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주일학교에서도 아마 들었을 것이고 또한 계속해서 이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을 겁니다. 삭개오는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무슨 것을 하는 겁니까? 예, 텍스 컬렉터인데 그 세금을 걷어내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라고 할 텐데 그때 당시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서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로마한테 주는 거죠. 그런데 100불만 걷어라 라고 했는데 얼마를 걷은 겁니까? 200불, 300불, 400불, 500불 더 많이 걷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리들이 미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리들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단정짓고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찾아가시고 또한 그의 집에 유하여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가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계시하시고 붙드시고 구원을 하신 것을 여러분과 저는 다 알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이 삭개오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8절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행위가 있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무슨 행위를 했습니까? 소유 반을 팔아서 줬습니까? 그 다음에 와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까? 아니죠. 말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이 그렇게 그의 집에 임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에 갈 때 뭐라고 하시냐, 어떻게 하시냐면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를 보시고 그가 만약에 어디 구석에 있었어도 아마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그를 구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삭개오에게 가서 이름도 모르는 그 자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야라고 합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라고 합니다. 삭개오가 무슨 이름표를 들고 여기다가 저는 삭개오입니다라고 쓴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를 아시고 삭개오야라고 하시면서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한 자신을 계시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절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 10절의 말씀이 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하는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무슨 의미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어떠한 그런 말씀이 더 있는지 저희들은 봐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8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보게 되면 장님이 고침을 받는 내용인데요.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바디메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35절부터 나오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 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에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좀 봐야 되냐면 이 맹인을 고치는 사건과 그리고 또한 이 세리의 집에 가서 구원을 베푸는 그 이야기 그 사건들을 두 개를 비교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봐야 합니다. 이 맹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다가가서 그를 고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는 다윗과 같은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아, 드디어 구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윗의 자손, 다윗과 같은 왕이 오셔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며 또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여서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세리 집에 갑자기 들어가시고 나서 또한 그와 밥을 먹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7절에도 나와있죠. 뭐라고 되냐면 뭇사람이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누구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생각하기를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 택하신 족속이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때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다윗의 그 왕처럼 똑같이 힘을 행사하여서 지금까지 괴롭혔던 모든 그 나라들과 그 악당들을 물리쳐서 자기의 나라가 우뚝 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까지 맹인을 고치고 또한 다윗의 자손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행하신다는 것을 봤을 때 아, 이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죄인의 집에 들어간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맞지가 않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인의 집에 가서 밥 먹고 같이 그 얘기를 나누고 구원이 임하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구약에 써 있는 그 문자적으로 해석한 그 메시아가 정확하게 그렇게 맞아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19장을 10절까지 봤는데 쭉 읽어보게 되면은 여리고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합니다. 입성할 때 뭘 타고 가죠? 람보게니를 타고 가죠. 뭘 타고 갑니까? 당나귀를 타고 가죠.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다 이제 드디어 그 다윗의 자손 왕이 오셨다 하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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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예수님을 반깁니다. 반겼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왕이 되시고 그 모든 주권과 권력과 그 모든 것을 차지하시고 그것을 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하시니까 일주일도 채 안 된 채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선지자는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당했던 그 수모와 그 비통함과 어려움과 그 모든 것을 해소해 줄 세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메시아를 원하고 또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이제 안 보이니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고 그냥 좋은 선지자였군요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틀 전에 무슨 날이었습니까? 3.1절이었죠. 저희 교회에서 말모이를 보았는데 많은 것도 봤지만 좋은 것도 좋았죠. 그 3.1절 하면은 누구 생각납니까? 예, 유관순 그 누님이 생각나고 그리고 또한 독립운동이 생각나죠. 얼마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리고 나라를 뺏기는 그 슬픔이 얼마나 컸으면 그 나이 16살이었죠? 제가 알기로는 16살 나이로 나와서 그렇게 대한독립 망세하면서 크게 외치며 나중에는 고통까지 받고 또한 그 모든 수치를 겪으면서 죽어가기까지 했겠습니까? 여러분 축구에서 우리 한국이 제일 이겨야 하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네, 다 똑같죠. 일본입니다. 일본하고 하면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무조건. 그냥 열을 다 내면서 그냥 대한민국을 따따따따 하면서 하죠. 왜 그럽니까? 그 35년이라는 그 치욕, 36년. 네. 어떤 분들은 40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904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네. 그 치욕과 그 일제 감정기 때문에 너무나 치욕스러운 그것들을 많이 했고 우리 그 부모님들이 혹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그 많은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너무나 악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요. 만행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잘못한 것을 시인합니까 안 합니까? 시인 안 하니까 우리가 더 화가 나고 열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축구가 있거나 무슨 경기가 있어서 일본하고 하게 되면 우리는 다 하나같이 뭉쳐서 같이 화이팅합니다. 36년이란 그 세월 때문에요. 그 치욕스러운 세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를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죽였느냐라고 그렇게 우리는 손가락질을 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럴 수밖에 없고 아직도 지금도 그 메시아가 힘으로 오기를 바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상을 보게 되면요, 한국도 왜 자꾸 일본이 쳐들어오냐면은 일본이 어딜 가기를 원하는 겁니까? 중국과 많은 그 나라들을 그냥 뺏기 위해서 침략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을 먼저 건너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을 맨날 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땅을 보게 되면요, 희한하게도 딱 그 위치가 애굽이 이집트가 이제 다른 나라로 가서 그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면 어디를 먼저 쳐야 됩니까?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먼저 치고 나가야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또 저 위쪽에 있는 그 아스루 그 아랍에 있는 나라들도 다 이쪽으로 가거나 저쪽으로 가게 되면 항상 걸리는 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전쟁 있고 속국 가운데 살았습니다. 재미나죠? 그런데 더 재미난 거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몇 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까? 예, 36년이 아니라 몇 년이요? 430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이거는 뭐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지만 늘 괴롭힘을 당했는데 어떻게 당합니까? 블레셋 나라, 미디안 나라, 에글론 나라, 암못, 아멜렉 참 주변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공격해서 침략하고 모든 그 물건과 좋은 것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너무너무 그 삶이 싫어서 하나님께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요즘 새벽기도에서 사무엘상을 보는데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저기는 블레셋, 미디안, 에글론, 암모, 아멜렉 그 모든 나라들이 다 인간의 왕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인간적인 인간의 왕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울이 왕이 되고 이제 또 다윗이 왕이 되고 또한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지만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두 동당이로 똥! 예, 갈라지죠. 그리고 나서 몇백 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기원전 722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망한다고요?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첫 성전도 그렇고 예루살렘도 그렇고 다 파괴되고 노예로 또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가 그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데 페르시아를 망하게 되는데 망하게 돼서 나라가 다시 세워집니까? 아니죠. 페르시아에 또 속국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페르시아가 이제 또 힘이 엄청 세졌을 때 이제 또 약해지고 나중에는 이 그리스라는 사람들 헬레니즘이죠.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또 그 모든 나라를 다 탈취합니다. 그때 알렉산드리아 왕이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헬레니즘이 망하고 나서는 누가 또 그거를 기득을 갖습니까? 로마가 또 잡습니다. 로마가 잡은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 로마가 이제 기울어지고 아랍 사람들이 또 밑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성스러운 곳이다 해가지고 십자군들이 이제 뭉쳐가지고 유럽에서 이 아랍 사람들하고 싸우고 뺏고 자시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게 히스토리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오스만 제국의 지배가 또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누구냐면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확장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영국과 프랑스에게 또 그 지게 되어서 이 거기에 있는 지역들을 프랑스와 영국한테 뺏깁니다. 그래서 이 위쪽은 프랑스가 그 차지를 하고 밑에는 영국이 차지해서 영국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영국이 이제 이스라엘들에게 너희들 이제 너희 나라 가져라 그렇게 했을 때 이제 1948년 5월 14일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집니다. 세워지는데 여러분 지금도 아시죠? 끝없이 싸우고 있죠. 아직도 왜 싸우냐면 이런 것입니다. 예. 보게 되면 팔레스타인이 있죠. 팔레스타인이 있고 그 다음엔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오고 또한 이스라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팔레스타인 그 녹색이 많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무엇을 보여주냐면 왜 이 팔레스타인이 갑자기 거기서 살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그 요때 보게 되면요 로마 제국의 지배 있을 때 그 성전이 70년도에 망가집니다. 그 티투스라는 그 장군한테 다 그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망가지는데 다시금 또 반란을 일으켜 반란을 일으키는데 1932년부터 135년까지 바르 코르바의 반란이 실패한 후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추방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이 로마 제국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하고 싸워 가지고 너희들 계속 반항하니까 가만히 안 두겠어. 그러면서 이 유대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뿔뿔이 흩어버립니다.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게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이래 너희들이 이제부터 예루살렘에 살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 제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부터 너희들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이름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해라 라고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935년부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서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946년까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를 지배하고 살았는데 이제 독립선언을 하고 나서 1947년과 48년 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찾고 또한 계속 뺏고 전쟁하고 지금도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여기 맨 이쪽 거를 보게 되면요 가자 지구라고 돼 있는데 거기가 가자라는 나라인데 나라가 아니라 지역인데 애굽 땅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줘버리고 또 여기 요르단 지구라는 게 있는데 요 웨스트뱅크라는 있는데 저쪽 예루살렘에서 이쪽 지역이 요르단을 위해서 요르단이 이렇게 정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뺏으려고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유대인이었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죄를 사하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길 원합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은 힘과 능력과 세력을 가진 그런 왕이 와서 나라를 되찾고 또한 세력을 해가지고 이제는 계속해서 속국으로 살고 또한 계속해서 주눅두고 살았는데 이제는 왕이 와서 나라를 찾고 저희들에게 자유를 주고 하는 그 왕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 유대인은 예수님을 좋은 선지자로만 생각하지 메시아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이 어떻게 세리와 같이 있느냐, 메시아라면 세리와 밥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 세리를 쳐 죽여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잃은 자를 찾고 구원을 베풀러 왔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라고 또 원하는 것은 뭐냐면 심판자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와서 모든 나라를 휩쓸어버리고 다 멸망시키고 자기 나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기 나라와 유대인들만 그렇게 이제 떵떵거리며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로 오시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심판자로 메시아가 오기를 바란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심판자로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심판 가운데 있어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똑같이 그 한 사람 삭개오를 위해서 이 여리고를 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김영훈아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시고 친히 함께하시고 친히 함께하셔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시며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딱 끊지 마시고요. 그 다음 절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사 저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무엇이냐면 초림하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는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구원하시러 오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금 오실 그 날에는 어떤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오시는 겁니까? 심판의 예수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그 문이 지금 열려 있고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그 자리가 지금 은혜의 시대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셨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함께 모이고 인도하셔서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그 우상을 바라는 것처럼 그 힘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성화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길이 축복 속에 열렸습니다. 기복신앙에 빠지셔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그 세력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제가 더욱더 잘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실패하고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다 알면서도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희 첫째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데, 제가 어제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3월 달부터 합격 통지서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예진이는, 그 제가 설교할 때마다 예진만 얘기해서 좀 그런데, 예진이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그냥 괜찮다고 해요. 근데 저는 안달을 합니다. 제가 더 그래서 만약에 붙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GPA랑 또 SAT랑 그 SET 성적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들어갔던 학생들은 어느 정도 성적을 가지고 들어갔을까라고 하면서 UCLA를 딱 쳐보니까 다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GPA가 4.7, 뭐 4.6, SAT가 1600 만점에 1560, 그리고 ACT가 36점 만점에 35점. 그런데도 떨어졌대요. 그걸 보고 나서 얼마나 제가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째요? 우리 예진이는 여기에 택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가고 싶은 거는 UCLA인데 UC 어느 곳이라도 합격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목사잖아요 라고 하면서, 예,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면은 그 힘으로 우리 딸 좀 합격시켜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똑같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바란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때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바라고, 우리의 삶이 늘 바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힘 주세요, 세력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좋은 길로 가고 또한 축복 속에서 좋은 대학교도 가고 좋은 잡도 잡고 또한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또한 좋은 사람도 만나서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소망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역시나 제가 또 우리 아이파한테 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허니 이게 이렇게 됐는데 어떡하지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또 저희 와이프가 걔 영적 상태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겠어요? 라고 또 저에게 또 쿵 하고 또 얘기를 해가지고, 예, 자기가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진이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좋은 대학, 좋은 잡, 좋은 그거 뭐 받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더욱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서로 격려하시고 사랑하면서 더욱더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계시하시며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사랑한다 고백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만족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얻고 또한 만족함을 얻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오늘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하나님을 닮아가서 사랑하며 섬기며 또한 계속해서 나누며 베풀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위해서 찾아와 주시고 구원하시고 또한 끝까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